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친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곱째 인이나 일곱째 나팔은 다 마지막 장면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 최후의 심판의 때를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그리는 내용은 그 맨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며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심이 있지 시간을 따지고 마지막 때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을 살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장면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관한 설명이지만 그 최종적인 묘사, 이걸로 끝장이 나는 때를 그리고 있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과 심판하심과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심의 그 진행과 궁극적인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만 있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15절에 나오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라는 큰 음성의 내용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라고 표현한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보통 지칭하는 표현이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 나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에서의 세상 나라입니다만 또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 죄악된 원리들과 세력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의 세상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의도를 거스르는 그런 반역성과 대적성이 이 세상 나라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 성경엔 여러 군데 소개되어 있는데 조금 찾아보기로 합시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4장 8절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묘사되어 있는 것 같이 세상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입니다만 사단의 수중에 있는 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뭐 성경 따로 볼 시간 없으실 테니까 이런 때나 얼른 쫓아다니셔서 짬짬이 때우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89페이지 4장 3절 봅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단이 이 세상의 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311페이지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 세상의 경향, 속성, 이런 것이 사단의 그 거스름과 죄악됨 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6장, 같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어두움으로 표현되는 악한 세력이요,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는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또 심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나 관찰되는 처음부터의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은 그 모세의 인도 아래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린 그 찬송의 내용들입니다. 그 15장 13절 보십시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해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이미 한 나라가 정치적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종되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고 해방되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을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스가랴 14장 봅시다. 스가랴 14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 1325페이지 14장 9절만 봅시다.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집에 가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신을 자처하며 주인을 자처하는 악한 세력들과 그 거역하는 세력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을 내다보는 선언이요, 약속이요, 찬송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바로 이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늘 있어 왔던 약속되었고 역사적 현실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의 상징화될 수 있게 실현됐던 것들이 그 궁극적인 내용으로,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완성됐음을 선언하는 것이 이 일곱째 천사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그러면 누가 24장로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보시지 말고 성경이 기록한 말세에 관한 이 계시들이 어떤 식으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가면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계시록 초두에는 이렇게 나왔었죠.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였죠. 그 장차 오실 이가 여기서 빠지죠. 왜냐?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 약속이 여기 현실화됐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중단하셨든가 방관하고 계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는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드러나는, 대적들을 다 심판하여 나타내는 온전한 홀로 하나님이신 이 마지막 통치를 유보하고 계셨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사 어둠에 빛을 던지며 성도들을 지키며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의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로 통치를 하셨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힘 마음대로 통치를 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세상 통치에 이렇게 묻혀 있어 보이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같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 통치가 결코 약하거나 성의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기회가,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완성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존재들 앞에 분명하게 힘으로 드러나실 것이요, 권세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 1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좀 끕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 마지막 때란 결국 뭐냐, 뭘로 마지막이 되냐, 시간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마지막인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죠. 하나님 통치의 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불러들이는 것, 이것이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며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나오고,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은 구원의 궁극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이 계시록에 대부분 나오는 표현입니다만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흰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다, 이런 식의 구원의 유익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사실 모릅니다. 아마 설명이 불가능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이 대신 피 흘려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만을 봐도 우리에게 목적된, 약속된 구원의 영광은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지금의 세상적 지식과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와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돌판이 들어있고 또 그 언약궤 위에는 시은좌가 있어서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러 가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놓아있던 그 언약궤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계시록은 그 마지막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 믿음이 서 있다면 언제나 믿음은 환경에 좌우될 것이 아니요, 나에 의해서도 좌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좀 괜찮게 하면 괜찮아 보이고 내가 개판을 치면 아닌 것 같고 하는 거는 그러면 도예요, 도. 윤리고 도덕이고 본인의 의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뭐냐면 믿음의 모든 근거와 조건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약속에 근거하는 거죠.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죠. 물론 이건 조금 강조하는 겁니다. 한쪽을 신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99%가 하나님의 은혜고 1%가 우리의 책임이라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게 우리 장로교 교리입니다. 100% 은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고 십자가로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말하자면 지금 여기 언약궤가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제거하시며 그가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리고 구원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그 완성에 언약궤가 보인 이 계시와 같이 우리의 못난 것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할 것이라 라는 약속이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옛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구원의 완성도 그 영광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근거하여 승리하고야 말 것이라, 성공하고야 말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금 한 얘기에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 놔도 있지 못하게 하시니까. 요즘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자꾸 변하고 있냐면요, 인본주의라는 게 기독교 신앙에는 제일 큰 적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이 최종 권위라 이렇게 믿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인간의 권위를 궁극적인 것으로 믿는 일종의 인간 지상주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상을 우리 인본주의라 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인간이 가지는 지식과 힘과 노력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가 가지는 이 배타성, 어떤 배타성? 인간은 스스로 자족하다,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 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죄의 본성이냐 하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애들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 빨리 크는 거예요. 왜 빨리 크려고 그래요? 부모의 잔소리로부터 독립하려고. 빨리 크려는. 어떻게? 그래서 어느 집 애는 아버지한테 한 대 얻어 맞고 이제 삐져갖고 밥을 안 먹겠다 이렇게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빨리 밥 먹어야 큰다. 엄마 그래? 밥 많이 먹으면 커? 그럼. 그럼 빨리 먹으면 나 어른 돼? 그럼. 그럼 난 먹을 거야. 빨리 커서 어른 돼서 뭐 하려고? 아버지 감옥 보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먹고 있는 누구네 집 아이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을 우리 주변에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걸 배워요. 애들이 진정 필요한 것을 인식하기 전에 남의 도움을 배척하는 거짓된 자존심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것과 구별되는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명을 해요.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깨우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이셨다.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든 것 같이 창조란 없는 데서부터 만든 거거든요.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거다 이거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만 해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이 언제나 끝이라고요. 생각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지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 예정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계획을 갖고 목표를 두고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게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기독교 신앙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 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물론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된 생각들이요, 이 세상의 풍조가 무섭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만하지 않은가라는 절망입니다. 이 절망을 뭘로만 극복하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욱더 책임 있는 신앙의 반응을 보이리라 이렇게 되지, 하나님께만 구원과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이 있구나를 알면 알수록 더 방자해지는 것은 제대로 깨우친 것이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우리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진정한 사랑과 진심을 모르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제대로 깨우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다 말고 일어나서 공부해야죠. 그죠? 뭐 공부하기 싫으면 하다못해 가서 밥이라도 지어놔야죠. 애들한테 가서 그러세요. 밥이라도 하라고.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라고. 공부하기 싫으면. 아니면 구두라도 닦으라 그러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상의 책임을 갖는 것은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거나 기반이거나 필요한 조건이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린 이미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식의 확인과 감격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끝이 가까워오고 주를 만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게으른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은 구원을 얻었지만 신자로서 매일매일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도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힘을 얻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는 약속에 힘입어 다시 힘을 내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며 절망과 한숨을 걷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각성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결심케 하신 영혼들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이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가지는 승리들을 구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